19절 말씀입니다.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한 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 말씀을 지난주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시며 자신의 십자가를 지신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는 길을 터놓기 위해서라 그랬습니다. 구원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영벌을 받을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으로 끝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축복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작입니다.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죠. 미션을 보러 갔는데 극장에 들어간 것만으로 너무 감격해 있는 그런 바보짓은 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걸어야 할 길, 모든 신자에게 요구되고 있는 책임이고 권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린 신자가 되었다면 마땅히 이 길을 걸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자요, 새 생명을 가진 자요, 마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자리까지 가야 될 사람들이고 갈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며 거룩의 본질,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훈련하며 쌓아갈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걸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기 쉽게 우선 정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먼저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그 유명한 사도 베드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자신이 오신 뜻, 궁극적인 목표들을 제자들 앞에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기 거룩에 관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본보기와 갈림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 갈림길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것을 거룩이라 그럽니다. 그 반대편에 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죄입니다. 그건 더러운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편에 함께 동참하여 그 길에 서 있는 것을 거룩이라 그럽니다. 이것을 제시하시면서 예수님이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오셨다 그러고 그러면서 우리 모두에게 자신을 쫓을 것을 요구하시면서 24절에 있는 것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것이 이 바로 하나님의 길, 거룩의 길이며 우리도 그 길에 들어서야 하며 그러기 위하여는 예수님을 쫓아야 할 것이며 예수님을 쫓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원리, 놓치지 않아야 할 핵심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라 그럽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을 빌립보서 2장에서 그 멋있는 원흉을 봅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의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이 일에서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말하자면 거룩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우리에게 보인 샘플 중에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기 뜻을 복종시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길을 가는 데 있어 자신이 가진 힘, 자신이 가진 지혜, 자신이 가진 열정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권위를 이양한다는 사실입니다. 복종이라는 말로 이 모든 거룩의 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나를 따르라고 한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무엇이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아느냐에 관한 싸움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뭐라고 묘사하느냐? 그러면 아버지 앞에 순종했다는 것으로만 묘사를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스스로 가르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하시며 다른 여러 가지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우리를 향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자기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그 어느 것도 사실은 이 순종이라는 말로 귀착됩니다. 이걸 조금 더 확대한 성경 구절을 찾습니다. 히브리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357페이지 히브리서 5장 8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이 기억할 몇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는 말입니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고난을 통하여 배워야 할 부족한 어떤 부분이 있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결함이 없으시며 메꿔야 할 어느 부족한 부분이 있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여진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 온전함은 예수님 쪽에서 보면 그 자신의 완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일 때문에 나타난 단어입니다. 제사장이 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요구한 일은 우리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요구한 것은 그가 참 인간이 되는 이 어려운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것이 왜 그분에게 어려운 일이었죠? 날라갈 수 있는 분이 기어가는 자리에 오셨으니까 고난이었습니다. 온천하 만물을 지으시니가 자기가 지은 영역 안에 자신을 넣어야 되는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 뭘 이루셨느냐 하면 우리를 구원한다는 이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것이 온전함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대하여.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 사건을 얘기할 때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일을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셨던 영광과 권세를 옆으로 제쳐놓으시고 자신을 비워 종이 되어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응하는 자로 이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여기 거룩에 중요한 원리가 있고 우리가 모방해야 될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순종의 모양을 취하셨지만 그 길을 걸으셨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완성하기 위하여 이 길을 걸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거룩해 하여 이 길을 순종으로 그 거룩한 길을 걸음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도록 해놓으신 것이 방법적인 차원에서는 동일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드디어 완성케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신 거룩한 길, 스스로를 종의 형체를 가져 자신의 모든 영광을 비워놓고 오셔서 걸었던 순종의 길로 말미암아 이를 가능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완성하신 그 제사장으로의 가는 그 순환의 길, 복종의 길은 방법적인 차원에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 여러분이 이것과 이것을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걸으시는 그 길에 예수님이 순종이라는 말로 자신의 고난을 이겨내어 온전하게 되셨다는 이 단어들 속에 끼지 않는 그러나 성경에서 늘 언급되는 어떤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기적이요. 하나님도 기적의 주인이시고 예수님도 기적의 주인이십니다. 언제든지 기적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온천하 만물을 말씀만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노도 광풍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으며 죽어 나흘이나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친히 이런 신랑을 받았습니다. 죽은 자도 살려내는 이가 어째 자기는 이 형틀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는가 하는 모욕을 받으셨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언제나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언급되는 적이 없습니다. 기적이 언급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인식하는 영역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하여 초월이 자연에 간섭하는 것입니다. 더 큰 영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기 위하여. 그러나 그 길로 가는 길은 뭐냐 하면 순종밖에 없습니다. 왜 여기서 순종이 기적과 비교되면서 등장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신자의 신앙에 있어서의 가장 큰 결함, 걸려있는 문턱이 뭐냐 그러면 신앙을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요구됩니다. 내가 가진 계획, 내가 가진 목표, 내가 가진 욕심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기독교는 언급되지 않으며 하나님은 불리워지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만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능력을 내 이 요구와 이 계획에 그 능력을 투자하시면 나중에 이익을 반반합시다. 반반적으로는 6대 4라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적이 언급된 적이 없고 간섭하는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신 길 자체가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죽으시며 그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하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기적이 그의 길을 대체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은 늘 그분이 사용하신 아주 많은 일과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경험하고 인식한 영역이 전부가 아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예수님은 즐겨 기적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누굽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며 우리가 경험한 세계가 전부가 아닌 것을 아는 자들 되었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으면 하늘나라의 자녀로 부름 받은 자입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가느냐? 순종으로 간다 이겁니다. 왜요? 거기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것이요. 우리가 깨우치지 못한 것이 요구되는 것이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지혜와 지식을 동원하여 만들어도 만들 수 없는 목표가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며 그것을 약속한 쪽의 요구에 응하는 방법으로밖에 그 세계를 경험할 수 없으며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최고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순종입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을 죽이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을 벗어나서 극복하고 새로운 세계, 새로운 경험, 새로운 약속들을 위하여 이 순종의 세계에 발을 들여밀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옮기는 장소적인 이전이 아니라 우리를 고쳐내기 위한 목표이기 때문에 우린 이 순종에 대해서 더욱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 순종은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로마서 12장으로 가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성경에서 성경이 갖고 있는 내용을 가장 잘 함축하고 있는 책이라 합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을 다 볼 시간이 없으면 성경이 어디를 보라 그러겠습니까? 그러면 요한복음을 보라 그런답니다. 근데 요한복음도 다 볼 시간이 없으면 어디를 보라 그러냐? 로마서 8장을 보라 그런답니다. 로마서야말로 신약이 가진 내용을 가장 잘 압축한 책일 겁니다. 그 얘기를 다 해놓고 이제 12장부터는 이제 결론을 내는 장들입니다. 그러므로라고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얘기를 이제 다 했다고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근데 그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거라 그럽니다. 그래야 자신을 드릴 수 있다 그럽니다. 거룩한 길이 뭐냐 하면 주님 가신 길을 쫓는 겁니다. 주님 가신 길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일하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이 첫 번째로 요구되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 여기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우리입니다. 우리의 변화입니다.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요구입니다. 구약 전부가 그 얘기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지금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거룩해 하는 것은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거룩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 거룩함을 이루는 방법이 뭐냐? 뜻을 분별해서 어떻게 하지 않은 거냐? 그러면 12장 1절, 2절 이 놀라운 얘기를 3절에서 21절까지 풉니다. 그럼 뜻밖에도 자질구레한 일상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3절을 보십시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맨 처음 생각할 것, 옆에 있는 사람과 시비 걸지 말 것. 이게 거룩의 길을 가는데 첫 번째입니다. 이 문제는 아주 재미있는 겁니다. 제가 시간상 관계상 그 안에 있는 구절을 다 풀지 못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어느 날 때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제 강사가 생각보다 많은 실력을 갖고 있으나 다 못한다는 의문 중에 암시죠. 잘난 척하는 암시인데 또 아닌 것도 아니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존경하는 인물 중에 이순신 장군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는 데는 남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 진해에서 고 박정희 대통령을 잠깐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 그분도 그분을 좋아한다 그랬고 우리가 아주 의기투합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정치적인 견해 차이로 헤어졌습니다만 이순신 장군을 좋아하는 이유는 전 이겁니다. 그 시대 그 사람만큼 사회 부패상을 잘 알았을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자신이 정직했으니까. 그 사람이 쿠데타를 음모한 적이 없다는 것이 저는 참 좋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만 하는 겁니다. 어떠면서 맡기는 일은 하늘의 뜻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더욱 놀라게 하는 것은 그가 원균에 대해서도 좋게 보고서를 썼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왜 모르겠습니까? 원균이 간첩인 줄. 그렇지 않습니까? 원균은 도무지 우리나라 편을 들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국가를 위하지 않고 자기 개인밖에 돌아보지 않고 있는 사리사욕의 눈이 어두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순신의 목표는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의 싸움은 간첩과 간신을 골라내는 게 아니라 그 나라가 자기에게 맡긴 일을 완수하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 나쁜 놈인가 찾아다니면서 체크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무엇인지를 모르고 간첩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렇죠? 당신 나쁜 사람이지? 당신 나쁜 사람이지? 교회 와서 맨 그거 하는 거죠? 시청에다 묻다. 누구는 나쁜 놈이다. 누구는 진짜 나쁜 놈이다. 누구는 정말 나쁜 놈이다. 이거밖에 기록할 게 없다면 이건 불행한 일이라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양심이 얼마나 무뎌졌는지 아십니까? 저들이 악하게 살기 때문에 이쯤 사는 건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혹시? 그것이 우리를 거룩으로 가는 길에 가장 크게 방해하는 요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걸 참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좀 도와줬던 어떤 후배가 신학교를 가가지고 어떤 교회 전도사가 됐습니다. 언젠가 한번 만나게 됐는데 예전에 받은 은혜에 보답을 하겠다고 고기를 한 세숫대야쯤 샀습니다. 먹으면서도 아무래도 수상해요. 이 친구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친구인데 어떻게 이런 대접을 하나 싶어서 무슨 돈으로 이런 걸 하느냐? 그 친구 대답이 아유 교회 접대비래요. 아니 교회 접대비를 왜 나한테 내냐? 이 친구 아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여기 무슨 얘기냐?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감사한 것도 뛰어먹는데요 뭐. 이게 뭔 얘기냐? 교회 어떤 집사님이 감상금을 50만 원을 냈답니다. 근데 이제 그 헌금을 이 정리하는 과정에 그 부목사님이 개입돼 있었는데, 그래서 20만 원을 주머니에 넣고 3장만 남겨놨답니다. 근데 불행히도 그 헌금을 내신 분이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오늘 헌금, 감사헌금을 50만 원 냈는데 보셨습니까? 라고 확인을 하신 겁니다. 못 봤는데요. 이거 또록이 났습니다. 재미있는 건 담임 목사님 그 부목사를 안 쫓아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담임 목사도 구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약점을 잡고 있는 사람을 안 쳐놓는 게 편해서였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들은 그렇게 뛰어먹는 게 이거는 뛰어먹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 쓰는 건 괜찮은 거다 이거예요. 우리는 혹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는 꼴을 보니까 우린 이 정도도 괜찮죠. 그래도 헌금도 내고 말이죠. 그쵸? 뭐 얼마 안 냈지만. 그래도 주일날 교회에도 오고. 이런 것이 여러분, 여러분의 양심을 가리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린 그 사람과 비교해서라든가,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인가를 위해서 부름받고 있지 않습니다. 나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문제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이 요구가 우리 개인들에게 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모여서 무슨 얘기만 하냐면 교회 갔더니 옛날식으로 하면 눈 감으라 하고서 신발 훔쳐가더라. 이런 얘기밖에 우리한테 나와있는 경험담이 없는 겁니다. 교회 갔더니 목사가 어떻더라, 장로가 어떻더라. 그런 얘기가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목표거나 책임이 아니라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만일 이 강대상에서 매 주일마다 이단을 벗긴다. 그 여호와의 증인, 문선명, 박태선 이러면서 나가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별로 탐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단과 싸우기 위해 세워진 단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일을 증거하며 그 안에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충성함을 경험케 하기 위해 있는 것이지 첫째 목표가 이단과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첫째 목표가 아닙니다. 분수적인 싸움이죠. 하다 보니까. 우리의 첫째 목표는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뜻과 그 안에 부름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계획과 목표 속에 요구받고 있는가를 알아 거기까지 도달하기 위해 애쓰는 자로 존재합니다. 그것을 가르치며 실제로 그걸 경험케 하여 감사를 받아내기 위해 있습니다. 찬송을 받아내기 위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요구받고 있는 거룩의 길입니다. 문제를 로마서 12장 21절인 20절부터 보죠.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이 모두를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성경은 결국 이걸 요구합니다. 이게 거룩으로 가는 길이고 방법이고 자기 시험됩니다. 원수를 갚지 말라는 겁니다. 원수가 줄이면 먹이라는 거예요. 목마르거든 마시오고. 우리 그걸 위하여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원수를 갚고 은혜를 갚기 위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첫 번째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숙하고 완성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21절 이렇게 됐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조금 전에 예를 든 그런 모든 세상 사태들 때문에 우리는 저쪽에서 10원어치 악하게 나오면 우린 한 1000원어치 갖고 확 죽이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뭐 쪼단 줄 알아? 이 생각이 우리한테 얼마나 많습니까? 확! 아니요. 그거야말로 우리한테 가장 좋은 거룩을 훈련하는 데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에 보냄을 받습니다. 뜻밖에도 이 악한 세상에 우리가 보냄을 받는 겁니다. 이상한 사람끼리 만나는 겁니다. 거기서 그 사람들을 보면 우리 속에 있는 악을 자극하며 도전하는 것들에 지지 않는 것이 유일한 싸움거리라고요. 그것이 얼마나 변했는가를 보십시오. 얼마나 악에 대하여 악이 반응하는 것이 없어졌는가를 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적극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하나 더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십시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느냐. 이게 거룩으로 가는 입구입니다. 신자는 거룩으로 초대를 받았고 그 훈련을 바로 이것으로 목표를 삼고 하셔야 됩니다.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온 율법의 마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이웃하고 싸움이 나거든 그는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알고 나와 부딪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저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를 사랑하지 마십시오. 사랑할 만한 사람입니다. 옛날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멋있게 죽어간 선자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폼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몸담고 사는 현실 속에서 여러분 그 사람하고는 벽을 쌓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려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해결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아직도 거룩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완성되는 날은 끝이겠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그것 외면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풀어야 되는, 사랑으로 해결해야 되는 옆은 놔두고 사랑하기 좋은 사람끼리 모여서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와서. 그걸 신앙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이 온 율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능력의 종교라고 믿지 마십시오. 기적의 종교라고 믿지 마십시오. 있습니다. 그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나도 영위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친히 이렇게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랑장입니다.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말짱 꽝입니다.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예언의 능이 있어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주를 향한 정열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은 헛된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어떤 정열을 가졌는가, 내가 어떤 기도의 능을 가졌는가, 내가 어떤 천사의 말들을 들었는가가 난무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갖고 결국 우리는 옆 사람을 죽이는 것뿐이지 않았습니까? 아무하고도 화해되지 않았습니다. 화해하는. 화해랑 그냥 입 다물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좋아 하고 넘어가자는 얘기 아닙니다.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혈육도를 돌아보십시오. 일가 친척을 돌아보십시오. 담 쌓고 사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바로 이웃집들과 웃고 지내십시오. 직장에서 여러분 같이 만나는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싸움 안 하고 지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걸 아실 겁니다. 우린 지고 또 지고 또 지고 또 져야 됩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우린 짓밟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기쁘게. 우리는 이 일들을 다 시작하지 않은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도 못 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길에 들어서는 것을 순종으로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결국 순종의 싸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뭡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과 요구된 곳에 나를 순종시켰느냐의 싸움에 불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종의 길을 걸어보십시오. 거기 여러분은 놀라운 기적을, 만족을, 우리가 상상치 못했던 세계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방법으로 전락해버린 것을 참 슬프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자신을 돌아보는 시선을 밖으로 내서 교회는 이래, 목사들은 이래, 이렇고 이래 라는 것으로 자신을 감추고 있는 데 대하여 저는 불행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점점 커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교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커진 겁니다. 왜 많이 오죠? 순문자가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교회 끼어 보니까 전부 상처받은 일밖에 없었죠. 우리의 모든 요구는 상대방을 향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다 상처받은 겁니다. 목사가 커가는 단계를 이렇게 설명한 글이 있습니다. 목사들은 처음에 세계를 달라 그런답니다. 이 세계를 주십시오. 그 다음엔 좀 더 성숙해지면 이 교회를 달라 그런답니다. 멋있는 교회. 그러면 이 멋있는 교회를 해갖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겠다고. 마지막에 가서야 하나님 이 못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런답니다. 목사마저도 자기 개인의 싸움을 하고 있다고 봐야 옳습니다. 단지 그의 개인의 싸움이 공개되는 것으로 다르지. 나 목사 하나를 하나님 세우시니 나에게 일꾼 10명만 주면 그냥 전 세계를 엎을 겁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어리석은 생각이 없습니다. 목사들이 하는 늘 착각에 빠지는 실수입니다. 이 말을 했다고 해서 저는 거기서 벗어났다고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도 모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좋은 목사, 좋은 장로, 좋은 집사만 있다면 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는 한 우리는 아직도 시작 못하고 있는 신자다 말입니다. 남에게 물을 것, 남에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자신에 관한 싸움이라고. 내가 내 길, 내 고르기의 길을 시작하며 걷고 있는가의 싸움일 뿐입니다. 그럼 어디서나 가능한 싸움입니다. 어느 사회, 어느 환경, 어느 곳에서나 가능합니다. 아무도 그 일을 안 하고 있을까봐 겁이 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본문의 요구입니다.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신자는 모두 이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 길은 놀라운 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다른 생각이며 여러분이 욕심낸 것과 다른 길들일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행복하며 기쁘게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요청받고 있다는 걸 여러분은 외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셔야죠. 기도하십시오. 나로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좀 더 가르쳐 주십시오. 좀 더 항복시켜 주십시오. 믿음을 갖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당연히 나와야죠. 그 기도가 없는 것만큼 신자에게 불행한 일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 그 기도가 없지 않습니까? 곧 단축 헌금 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안 하려합니다. 혼자는 하지만. 그럼 여러분 모두가 해야 할 기도는 이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답게 해주십시오. 무수히 틀릴 것입니다. 무수히 실패할 것입니다. 더 많이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더 많이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나를 보게 해주십시오. 말씀으로 조명해 주십시오. 내가 게으른 것을 밝히시고 나의 헐벗은 것, 가난한 것을 보여주십시오. 알면서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이걸 좀 어떻게 움직여 주십시오. 여호수아가 그의 전쟁에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까지 했던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태양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 기도를 응답하신 분입니다. 그것 아닌 걸로 요구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하늘에서 별을 따다, 하늘에서 달을 따다, 뭐 해? 오랜 시선 전밖에 안 하니까 응답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신자다우십시오.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우린 거기에 이미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길을 하나님을 위해서 걸어야 될 길이 아닙니다. 어쨌든 걸을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게 될 겁니다. 맞아서라도. 이 길을 걸으면 여러분 후회하시지 않을 겁니다. 훈련하십시오. 가장 큰 훈련. 이웃을 사랑하게. 거기서 자신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사랑이 없으며 거룩하지 않은 자인가를. 우리가 얼마나 아직도 악의 충천에 있으며 건들기만 하면 튀어나오는 사나운 사람들인가를 확인하십시오. 그 모든 것을 사람으로 덮으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길로 우리를 무릎 꿇리는 자리까지 쉼없이 기도하고 노력하십시오. 스데반은 성경에서 묘사된 사람 중에 가장 멋있게 묘사된 사람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돌 맞아 죽었고 아무 업적 없이 죽습니다. 그의 죽음을 성경이 기록하는 것은 그가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일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받지 못할 대접을 받은 것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냐입니다. 아버지,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의 마음에 복수심이 없었던 걸 보셔야 됩니다. 진정한 사람이 있었던 걸.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마음이며 우리를 거룩으로 부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품이며 우리를 향한 축복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오늘도 권면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사랑 없음을 회개하오며 아직도 우리가 악에 죄를 짓는 일에 익숙한 자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의 길을 걷도록 결심시켜 주시옵소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 요구하신 그 자리를 향하여 이제 나를 쳐 복종케 하시며 사랑으로 모든 것을 용납하며 참으며 기다리며 바라며 견디는 자리에 우리를 훈련받도록 밀어놓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